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다른 종교나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하는 데만 사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생활 또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엉터리 신앙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실제로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답을 가슴에 고이 간직한 채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과연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자,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질문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원어적인 의미, 직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직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생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그 삼중직을 완벽하게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깊게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저자이죠. 여러분께서 요한이 기록한 글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분명히 네 명 다 예수님을 조명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광대하신 예수님의 여러 다른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부각시키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각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이 가장 부각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장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조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에필로그의 형식으로 기록된 사실인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됐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 주었지. 그분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귀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드는 일상으로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가 구분이 되며 참된 신앙과 거짓 사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른 종교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 종교인들은 또는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분은 탁월한 교사였고 굉장히 놀라운 성인 군자였다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특별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는 데는 인정을 하나 전능자라는 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제자들이 주에서 들렸던 말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은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빌딩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비신자에게 또는 불신자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의 1차 청중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 말씀 21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동의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믿은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애써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또는 유능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주재권, 모든 결정권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송두리째 양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것에 다 동의는 하면서도 가만히 삶을 지켜보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그냥 우리는 기도 한 방으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그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모든 일상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 다음에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재산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통용해요. 그 누구도 나의 재산을 나의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내놔요. 사도들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다 내놔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자, 전 세계적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우상 넘버 원, 뭐죠? 돈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돈이라는 우상을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데 뭐 별로 아깝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것을 적용할까요? 전재산 내놓을 사람 여기부터라 할 때 여기 붙으실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 명이 넘는 성도 중에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어요.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끝까지 선포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고 나도 목숨을 잃었어요. 전부를 내어걸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 믿었고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나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버전 2.0인가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르죠? 그들은 전부를 내어걸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싶어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들은 풀타임 크리스천처럼 보이고 나는 펄타임 크리스천처럼 보이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이 달라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이론적으로 지적인 동의만 하고 끝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모셔드렸는지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는지의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3절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상에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이제 나 구원 받은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심지어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크게 불러야 되는지도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라고 불러도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죠. 와,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해서 부르면 이제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닐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아니요, 이것이 어떤 맥락, 어떤 문맥에서 쓰여진 글인지가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시청 앞에 가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것과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게 똑같아요? 전혀 다르죠.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때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타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앙심과 종교심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의 그 종교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바꿔치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숭배만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로마 황제도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관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통일성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에 살기로 그들도 약속을 해야 다른 신관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제국이 통일성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에 산다고 서약을 해야 그것을 선언해야 쉽게 나라를 제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 더하기 로마 황제도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타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경우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은 다신론적인 신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천 개도 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 개의 신을 섬기나 로마 황제를 포함시켜서 천 한 개의 신을 섬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데 동의할 수 없었던 딱 한 부류의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도 숭배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고 숭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미쳐가기 시작했죠. 이 간단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왜 이해를 못하나. 그러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목숨을 내어 걸지언정 예수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인사 내용이 무엇이었죠? 뭐라고 인사를 했죠? Caesar is my Lord. 로마 황제인 시저가 나의 주님이시다가 그 시대의 인사법이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대반란을 일으키고 대혁명을 일으킨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사법을 바꿔버렸어요. Caesar is the Lord가 아니라 Jesus is the Lord. 자, 헬라어 문법이나 영어 문법 똑같아요. 정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Lord 앞에 더가 붙는 순간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the Lord 하면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로마의 시조는 그냥 팽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대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로마서 10장 13절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는 사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부를 내어 걸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주인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 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주재권, 모든 결정권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치 그냥 입술 립서비스로 끝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 한번 따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진심을 담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 드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맞는데요? 하나님 생각 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땐 냉큼 달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논란을 벌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했으면 모를까?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섭니다.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좌회전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우회전을 합니다. 끝.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하죠? 단순하죠? 근데 이 간단한 기본기가 안 돼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야 되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지금 말을 좀 하셔야죠. 한국말 할 줄 모르세요? 우리는 자꾸 토를 달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기본기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었으면 모를까. 믿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최대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무슨 뜻이죠? 한 인격체와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이제 하나 되어 삶을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체신 예수님과 인격체인 내가 만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가 되어 이제는 온전히 그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을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다라는 것을 결혼에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결혼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겁니다. 뭐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제후로는 너는 나와 함께 밥 먹게 될 거야. 일상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밥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에 예! 라고 한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남편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따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밥 먹지 않은 건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예! 라고 답했으면 이제부터 동행해야죠. 이제부터는 일상을 공유해야죠.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스며들어야죠. 그게 결혼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한 목사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사역자가 아내가 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뭐 제 아내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리즈 시절, 여러분이 아직 미혼일 때 어머 나는 전도사님이 프로포즈 해줬으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 다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저한테 많은 부모님들이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딸 신랑감을. 그리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받겠대요. 그래서 전도사 소개해 주면 됐대요. 전도사랑 결혼하기 원하는 자매가 있을까요? 적어도 그 전도사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아 저는요 전도사가 제 이상형이에요 라고 하는 자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전도사와 결혼하는 것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의 두 번째 데이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지 않은 말을 돌직구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기에 저는 사역자로 살다가 사역자로 죽을 텐데 지금 자매님에게 사역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조차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조차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자, 그때 제 아내는요 학위를 따기 마지막 세메스터였어요. 이제 논문을 완성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의 인생 계획은 논문 쓰고 학위 받아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희망사항은 교수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완성해야 되는 그 마지막 학기에 웬 돈 없는 전도사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리고 기도해보라고 돌직구를 던져서 제 아내의 정말 평온하던 호수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고요. 제가 서로 만나면서 하면 이게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만나고 저를 너무 야만인처럼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역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의 예배 시간에만 같이 기도를 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한 팀도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도로 고난을 뚫어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역을 공유하는 겁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할게. 나는 일주일에 두 번만 봉사할게. 그 다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해서 한 몸이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하나의 운명 공동체니까 좋으나 싫으나 그냥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제 아내가 제게 평생에 해주었던 말들 중에 가장 로맨틱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설령 그곳이 아프리카라 해도 따라갈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설령 그것이 십자가 길이라 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한 험곡이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 지난 다음에 또 음침한 계곡이 이어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가장 신나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